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자기 친구 시카고의 밑바닥 인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 친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느 날 찌들대로 찌들어진 창녀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그 기관에 찾아왔답니다. 집도 없고 몸도 병들고 또 찢어지게 가난해서 두 살 먹은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우유 하나 제대로 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랍니다. 이 여인은 울먹울먹하면서 자기 인생의 고달픔과 쓰라린 아픔들을 친구에게 쏟아내어 놓는 것입니다. 한참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창녀는 그동안 두 살 된 자신의 딸애를 변태 섹스를 좋아하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살 된 딸아이의 몸을 한 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더 좋답니다.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가 마약 사먹을 돈을 벌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그 친구는 이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근처 교회에 가서 도움을 좀 받아볼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고. 근데 그 질문을 하자 이 여인의 얼굴에서 탁 하고 나타나는 그 충격과 또 실망스러운 표정을 그 친구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꾸하더랍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갑니까? 안 그래도 내가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질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질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결국 해결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쉽게 말하라면 복음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집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권력자나 비천한 자나 다 평등해집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비참해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로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더 상처받고 스스로에 대해서 더 비참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기대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좋은 게 뭘까요? 만사형통, 소원성취, 부귀영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 강단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유사 복음을 주로 강조한다면 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은 그 핵심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소위 세상적인 그러한 더하여 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니까 그 현장을 보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예수님께 지금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둘러싸이기보다는 지금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높은 산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야트막한 동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산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뭐냐면 여덟 가지 복, 우리 이름하여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잘 보면 무리들이 자기에게 올 때 산에 앉아서 바로 설교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가까이 나오니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이 나올 때 설교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모든 수많은 군중들에게도 한 설교지만 더 엄격하게는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청중이 두 부류예요. 왜 마태 사도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설교했다 이러지 않고 무리, 제자 이렇게 청중을 두 청중으로 구분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은 1차적인 관심이 뭐냐면 예수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좋다더라, 병도 고친다더라, 먹을 것도 준다더라, 이런저런 과장된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무리들의 1차적인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소원 성취고 자기 가정이고 모든 것이 자기 한국도자기입니다. 다른 것, 다른 사람, 예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의 관심은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제자의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두 부류의 청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무리가 있고 오직 자기, 그런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한테 유리한 것, 나한테 유익한 것, 나한테 도움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 외에 조금 힘든 말들, 조금 어려운 말들,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예 관심도 안 기릅니다. 무리입니다. 오직 내 가정, 나 자신,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의 참된 진수로 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에 구원은 얻겠죠. 그러나 또 청중들 중에는, 이 자리에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시요.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합니까? 무리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제자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 아십시오. 수준이 그래서 높은 기준,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무리들이든지 뭐 제자들이든지 관계없이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뭐 떵떵거리는 권세자들이나 뭐 지도층 인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비천한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교회로 나오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뭐 대단한 분들, 학식이 높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교회로 나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늘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도움이 필요하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분들을 부르시고 이런 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베푸시기를 즐겨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택함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이런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든 이런 사람들,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복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아쉽고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뜻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지금 누구 뭐 약 올립니까? 놀리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꼴을 보세요. 내 행색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복이 있다니요. 복 있는 사람이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섭섭해하고 이렇게 상처받을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말씀하시는데 깊이 새겨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복이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나 자신이 복이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너무 한 많고 험악한 세월을 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많다고 생각하고 슬픔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이 있다고? 그래? 자신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여러분들,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뭐 키가 1m가 자라고 외모가 바뀌고 뭐 돈다발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버림받고 한 많고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화상이 바뀐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화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 축복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오는데도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비참하고 비천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 여성분을 제가 기도 중에 제 옆에 데리고 이렇게 앉혀놓았어요. 제가 기도하다 막 눈을 뜨니까 아, 목사님 이분한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마음에 어떤 인생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있는지 매일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리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어디로 온다고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날도 밤새도록 술 마시고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더래요. 왜 권사님이 나 찍으니까 제 곁으로 데려온 거예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뭐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매님을 이끌고 계신다고 그거 느끼는, 자기도 느낀대요. 심지어는 요즘 막 자기 집에서 막 귀신을 본대요. 막 진짜 눈으로 본대요. 그런 막 자기도 모르게 여기 교회로 막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를 영접하시겠느냐고. 그러면 이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런데 이분이 자꾸 그런 거예요. 나는 강단을 쳐다볼 수 없어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또 물었어요. 예수 영접하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 자꾸 딴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겠느냐고.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답하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요. 왜냐하면 이분이 뭔가 지금 아주 집착하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죄를 포기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를 못한 상태에서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고는 싶고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술 마시고 교회로 나오고 술 마시고 교회로 나오고 마음이 수고하고 짐지고 너무너무 죽게 되어서 교회 나오고 울고불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요 비참하고 깨진 인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괴롭고 쓰라린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사자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복은 무슨 복입니까? 내 모습을 지금 한번 보세요. 복은 무슨 복입니까?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복받을 조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받을 조건이라네요.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이 복받을 조건이랍니다. 사납지 않고 유순하고 온유한 것 복받을 조건이래요. 늘 불의에 시달려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받을 조건이라네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 필요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의 전매 특허품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도대체 축복의 조건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이런 것들이 축복의 조건이 된다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산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래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입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의 조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가난하고 늘 쪼들리는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슬픈 일을 많이 겪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울며 사는데 애통하는 거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별로 힘도 세지 않고 강하지도 않으니까, 별로 교만할 것도 없으니까 온유하고 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조건이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의 조건들을 내걸고 오늘 팔복을 이런 식으로 설교하셨다면 어떨까요? 너희 부자들은 복이 있나니 펀드를 많이 투자해서 돈을 떼돈을 벌 것이요, 너희 마음이 즐거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매일매일 광란의 파티를 즐기게 될 것이요, 너희 강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매일매일 이기게 될 것이요. 만약 주님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축복을 말씀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온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솔깃해서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것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비참하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건강해야만, 부자가 돼야만, 강해야만, 날씬해야만, 이뻐야만 복되다고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 혁명적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축복관을 대표하는 신명기 28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세상의 복에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는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며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구약적 축복관이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의 비중이 두지 아니하고 자꾸 그 뒤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그럴듯해 보이는 그쪽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축복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심지어 구약 성경의 축복의 기준과도 완전히 딴판입니다. 매우 과격하고 극단적일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축복, 영적인 축복, 신앙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의 축복, 또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지위의 축복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도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극단적일 정도로 영적인 축복, 신앙적인 축복, 천국의 축복을 집중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데 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의식주의 축복, 뭐 다른 모든 축복들, 세상적인 축복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지금 2차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2차적인 문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한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신앙의 축복, 영적인 축복, 천국의 축복이에요. 이거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축복에 이 천국의 축복이 신앙의 축복에 참여하라고 아주 긴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이 축복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설령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영적인 축복, 천국을 맛보는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더 잘 살고 그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더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보세요 이러면 그들이 뭐랍니까? 니 믿고 잘 된 게 뭐 있냐 이럴 겁니다. 그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과거에는 막 팔팔하고 힘이 넘칠 때는 교회 안 나가고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막 이러고 이랬던 사람이 나는 아직 교회 나갈 정도로 약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병들고 약해져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지요? 저기 두 분 있네요. 또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막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다가 경제적인 능력 많이 상실해서 뭔가 아쉽고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여기에 강권당하여 오신 분들이 있지요? 저기 세 분 있네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지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낮아져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축복의 연장인 교회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가끔씩 예배드리는 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약해져서 예배당에 앉아있나? 혹시라도 그렇게 한숨 쉬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팔자 타령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축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천국의 관점으로 축복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설령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축복을 붙들고 있다면 가장 귀한 축복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여기고 천국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뒤에 거 주시고자 하더라도 못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복음의 선언은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모든 진정한 축복을 여는 모든 것들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덟 가지 복 중에서 도무지 그저 자기 관심에만 집착해 있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자기 관심에만 집착해 있는 무리들이 받기에는 무리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절부터 시작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받는 복,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욕 들어먹는 사람이 받는 복, 소위 고난의 복, 핍박의 복, 이거는 무리들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뜻을 진지하게 따라가려는, 그리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이 복은 모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가장 최정상의 복입니다. 가장 차원 높은 복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런 고난의 복, 핍박의 복을 받을 때에 뭐하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올림픽 금메달 받고 뭐 대단한 상을 받으면 어때요? 입이 확 찢어질 거 아닙니까? 덩실덩실 춤을 출 거 아닙니까? 잔치 벌일 거 아닙니까? 잔치하라는 거예요. 잔치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죽겠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눈물 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무리들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최고의 축복 한번 사모해 보세요. 분명히 오늘 팔복 중에 이 앞에 일곱 가지 축복에 대해서는 그냥 주님이 복이 있나니 하고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는 무려 3절이나 할애를 하면서,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면서 하늘에 상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해설해 놓고 있어요. 왜요? 가장 값진 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복이라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복, 최대 복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뭐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는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 어려운 일 겪고 나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려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끼어가지고 예? 문 탁 닫고 택시 타고 총이 온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하다가 막 잔소리 듣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 신방하거나 상담하거나 만나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잔소리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집안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니네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 다 뒤집으시오, 다 뒤집으시오, 그런 거 경험한 분들이 있죠. 터집을 잡고 보통 때는 막 핍박하다가 또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 막 이렇게 줘야 될 때는 아, 너 예수 믿으니까 이거 좀 해라, 그런 것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또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아픈 분들이 있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아내가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때요? 너만 교회 안 나가면 이 집안이 평화로울 건데 너는 이 집안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다. 너만 고집 피우면 되냐? 다 사람 맞춰서 살아야지.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주님 섬기려고 마음에 답답함과 원통함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교회 나오는 분들 있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하면 새벽마다 주야로 눈물이 끊일 날 없이 기도하는 분들 있죠.
때로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 잡상인 취급당하는 것처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그런 거 경험해 본 데 있습니까?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머리끄덩이 막 벽에 처박히고 뺨 맞아 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한 번 있어요. 한 번.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게 웬 은혜인가? 이쪽도 때려주시지. 교회에서 주님 섬기다가 믿음이 어린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막 섬기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칼같이 아픈 말 해가지고 상처받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님들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애매하게 매 맞은 사람도 있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분, 핍박과 애매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핍박과 수치와 모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춤을 덩실덩실 추라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복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아세요. 그런데 다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최고의 복. 왜 하나님이 그거 좀 해결해 주면 좋을 건데, 그 쉽게 좀 믿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그런 거 좀 수치당하고 억울한 일 안 당했으면 좋을 건데 왜 그런 거 다 당하게 하십니까? 다 경험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 상급 때문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참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의 교회도 누군가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아픔과 어려움과 밑거름이 되기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유지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이 그럴 때에 뭐라고 참소합니까? 속이는 말을 하지요. 예수 믿고 네가 잘된 게 뭐 있냐? 네 팔자를 봐라. 괜히 욕이나 들어먹고 당하기는 하고 네가 참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거 더 이상 관심도 없어. 돌보지도 않아.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전부 안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찍고 가야 돼요. 끝까지 썩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썩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둔답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도들이 그 채찍질을 맞고 그 막 위압적인 그 자리에서 채찍질을 맞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럽니다. 기뻐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착고에 매여 묶여 있습니다. 그때 예, 이들이 하나님 향하여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알았거든요. 지금 최고의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찬양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큰 믿음 그것 보고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이 계속 복음 전하게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모욕과 수치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한테 무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고통받는 분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썩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의식으로부터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신령한 복들을 한번 세어보십시다.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하여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세상적인 복에 너무 세뇌되어서 교회로 나와왔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눌려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받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에 최고의 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의 복, 그 최고의 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